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감리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또 심지어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침례 성도가 된 것,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떨 땐 내 묘비에 침례 성도로 살다 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좀 글을 하나 적고 그리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프티스트가 됐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들은 무슨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무슨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이 성경 기록을 최종적인 그러한 권위로 믿고 살았어요. 특별히 그 성경 기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후에 특별히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이 주어진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그와 같은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목숨 이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회라든지 뭐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보면 무슨 교리문답이 있고 뭘 하라는 거 교회에서 뭐 정해놓은 걸 외우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프티스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해서 성경 자체를 가르쳐주고 성경 자체를 강해를 하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모임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들 안에는 성경 공부도 많고 성경 세미나도 많고 성경 학교도 많고 정말 성경과 관련된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베프티스트만큼 많은 이와 같은 그런 교단이나 아니면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 투 쇼 다이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를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라는 거야.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구약에 속한 것인지 신약에 속한 것인지 교회 시대에 속한 것인지 남자에게 속한 것인지 여자에게 속한 것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젊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보여지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유익을 얻은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파갖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나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옆에 있는 친지들과 세상에 나와 함께 일하는 이와 같은 그 동료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서 그 사람들 역시 내가 얻은 그러한 그 말씀의 유익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프티스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패단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공부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교재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하여튼 간에 무언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공부가 안 되니까 일단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인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각개전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개전투 혼자서 놉니다. 주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많이 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모여갖고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고 섬기고 성도들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침례교인들 가운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공부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 베프티스트가 되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혼자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거면서도 그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정말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뭐 몇 번 봤다 이런 건 제가 뭐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요. 하여튼 많이 봤어요. 다행히 다 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맨날 봐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느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이걸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거 영어로 읽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질 않고 그냥 여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큰 저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가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서,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충만하고 무언가를 많이 알고 뭐 세대가 일곱 개가 있다 그러고 뭐가 있다 그러고 하여튼 성경 얘기만 하면 열이 나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는 것과 부부생활하는 것과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들 간에 이런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생활하는 것과 세상 나가서 생활하는 것과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그러면 정말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제 잔소리를 많이 듣고, 그럼 제가 잘 해보겠다 그러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좀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우리 교회 여기 사랑침례교회 오니까 킹잼 성경을 쓴대. 하여튼 킹잼 성경 쓰는 데 가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성화되고, 거기 가면 뭔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딱 들어타기만 하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골프채가 아무리 좋아도 골프채 갖고 골프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채가 나빠도 개역 성경을 쓰고 하여튼 뭐 좀 부실한 그런 성경을 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킹잼 성경, 뭐 독립침례교회, 뭐 어쩌고 이게 얘기를 하고 뭐 성경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프가 영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골프채도 좋고 골프 성적도 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골프를 안 쳐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요새 하도 골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골프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골프채가 아무리 좋아도 치는 사람이 못 치면 그럼 성적이 안 나잖아요. 맞습니까? 이 킹잼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골프채가 아주 더 이상 좋은 골프채가 없을 정도의 좋은 골프채예요 이놈이. 근데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 휘두르면 점수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난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준 그 첫 번째 목적이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잘 들으세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 성화,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알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생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know 이렇게 돼 있고 이 명사형으로 knowledge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영어 이 knowledge를 그대로 우리가 가서 사전 찾아보면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지식 아는 것 이거 뜻을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넓은 뜻으로는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그 인식을 그거를 아는 거다. 이 피아노에 대해서 안다. 의자에 대해서 안다. 마이크에 대해서 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안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들어오시죠? 엄밀한 뜻으로는 원리적 아니면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인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 체계를 그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가서 한번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안다고 하는 말이 941회가 나와요. 941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941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물이나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인격체를 안다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 노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러면 선과 악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그런 표준이 있는데 이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게 되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 스스로 이게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윤리체계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사탄이 이브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처음 나오는 말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히브리 말이나 영어 성경이나 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부를 아니까 이부가 수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아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예, 서로를 알게 될 때 가장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 그 인격체의 모든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그 인격체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과 이 아담과 이브가 한 인격체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과정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인격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그런 표현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셨구나. 뭐 유대인이구나. 아버지가 요셉이구나. 어머니가 뭐 마리아고 이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럴 때 이야기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와 예, 담이 없이 담 모든 걸 헐어버리고 속속들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성경이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아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런 예수 믿으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성경 밖에 있는 예수는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최소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가 될 때 내가 받아들여야지. 교회 가면 복받습니다. 예수님이 병 다 고쳐줍니다. 뭐 마귀 내쫓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럼 아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평생 동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올바로 아는 것이 없이 피상적인 자기 신앙 체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들어온 것과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런 집이 사상 누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버 뉴유 이렇게 써 있어요. 네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안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더니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시가 돼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천당에서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에게 가서 그것뿐이 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아는 데서 생겨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86세에 자기의 육신의 욕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많은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세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으리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고 100세의 이삭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가져다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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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꿈속에 나타나서 뭘 가르쳐주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배우게 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막 한 시간 방언하고 이렇게 해갖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내가 믿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갖다 바쳤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을 갖다 바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바쳐서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당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조금 더 알고 하니까 자꾸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약속의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태어나자보다 믿음이 이만큼 충만해갖고 이렇게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그 아는 것과 비례해서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그 믿음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 이 아는 것이 타락되기 시작을 했어요. 타락. 이게 뭐가 이제 되기 시작했냐? 종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건 믿음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번역할 때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이 이렇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유대인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그 다음에 전통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위에 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고 하나님 이 성경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성경 100번 읽고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교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법, 뭐 이게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체제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약 15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바빌론 포로 생활 왜 떠나요? 하나님을 아는 게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성전 뜰만 밟는 거야. 갖다 소 갖다 드리고 양 갖다 드리고 피 뿌리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일만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바빌론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을 내다 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뭐 열심히 적어놓은 그러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교독문이라든지 무슨 뭐 교리문답서라든지 이게 다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이게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느냐 하면 그와 같은 이 타락된 그와 같은 그 지식으로 사람이 이게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서 많은 율법 공부하고 구약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뭐예요? 성경 말씀은 읽는데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냐? 너희 성경 기록이 있지 않냐? 율법도 있지 않냐? 교리 문답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내가 여태까지 읽지 못했냐? 이게 사두개인들이 읽었어요? 읽지 못했어요? 읽었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거 읽었어요? 뭔 읽었어요?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킹제임 성경 이거 해서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 지금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20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을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셔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어요. 헤롯이 성경 박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하는데 가서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읽긴 읽고 알긴 다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나 마나하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갔었으면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갖고 하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잘 들으세요.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심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다 압니다 하고 얘기하면 바로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다 본다 그러고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뭐 킹잼 성경이 어떻고 베프티스트가 어떻고 펀더멘탈한 게 뭐 어떻고 독립신학이 어떻고 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볼 때 너가 눈 멀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으면 킹잼 성경이 끼고 다녀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자꾸에 이 글자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데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해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사람을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걸 받아들여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셔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주제도 매일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 준다 그러고 거짓말 팅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 위협하고 내려치고 이거 해갖고는 변화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죠 여러분? 읽습니까? 예, 그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보내주니까 가서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숙제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일과를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절을 읽다 한 장을 읽더라도 이것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읽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음성이 신음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여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신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그것이 영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통회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뭐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구나. 너 이 사두개이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썩어서 이게 문드러지고 뼈가 다 해서 다 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도 파워도 없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모르니까 뭘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지금 능력 받으라고 하면 하는 게 뭐예요?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으로 밤새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마귀 쫓는 거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뒤로 넘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파워를 가진 분이다. 이게 인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 기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구를 가운데 두고 온 우주를 돌릴 수 있다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또 뭐 말씀드렸어요?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 핵력이 있다고 그랬죠? 핵력,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를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지금 물질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가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원자들 안에 있는 이 양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꼭 잡고 있거든요. 그 핵 안에 있는 놈을 하나님이 그걸 탁 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셔서 이거 꽉 잡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탁 지우시면 그 핵력을 딱 제거해버리시면 온 하늘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의 원소들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권능,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인지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인지가 될 때 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이 휴거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믿으면 안 되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파워풀한 분이다. 이게 인지가 어떻게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이걸 조명해 주실 때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런 능력이 인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하루에 한 번씩 돌리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꽉 그걸 지금 원자폭탄 수천 개 수억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으로 지금 이걸 잡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죽어서 썩어서 뼈가 다 없는데도 지금 다 하나님이 이걸 다 찾아갖고 한 번에 다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권능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권능이 파워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파워에 비하니까 야 정말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게 인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나는 정말 미천한 존재구나. 그렇게 되니까 뭐가 인지가 돼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하니까 뭐가 인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그게 인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 어느 것에 비례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나는 얼마나 작은가, 이게 길게 자꾸 이게 늘어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가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교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틀립니다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 다닐 때 뭐 침례교 다닐 때 뭐 할 때 뭐 한 게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 성경 말씀 이렇게 보고 개역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려요. 아 그러면 아 그 조금 틀리면 어떻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 이게 작든 틀리든 틀리면 하나님 말씀은 옳고 이건 틀렸습니다 하고 내팽개쳐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주장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머리를 굽히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내 거를 버려야 돼요. 20년, 3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 사고 방식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가도 구원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 갖고 있었으면 오늘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 이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고정적인 사고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갖다 배설물로 여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 이외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꾹꾹 죽으면 되는 겁니다. 꾹꾹 죽으면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자꾸 모이게 힘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보다 약한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이 성경 기록이 돼 있으면 모질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남자들에게만 제가 얘기할게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 얘기. 모질게 아시죠? 모질게 대하는 거 아시죠? 우리 남자들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질게 대하지 아멘이 없어요. 어째 아멘 하세요.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또 아멘 하세요. 아멘.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나 믿습니까? 예. 네.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미국서나 밤에 있나 뭐 하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는 거라는 그런 심정으로 두렵게 살게 되고 성도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맨 마지막에 단순하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뭐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뭐 하고 다 쫓아가고 세상 사람 머리 뭐 하면 또 그거 따라가고 이렇게 안 한다 그 얘기. 난 단순하게 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지 살아도 사는 게 단순해. 책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예.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우리 사는 것이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여기 돈이 많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 것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 그게 아는 것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맞습니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꾸벅 죽으면 되는 거예요. 꾸벅 죽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것대로 믿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뭐 물질이 해서 만사형통한다.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한데 거할 줄 알고 또 풍성한데 거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거할 줄도 알고 그렇죠? 궁핍한데 거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한데서도 풍성한데서도 많은 것이 있는데서도 없는데서도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을 따르면 이런 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세상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겐 우리가 사망의 그런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그런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예수 믿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삶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펄썩 주저앉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딱 사람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객이나 그래도 고객 뻣뻣이 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다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도게 되면 그러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문자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A 형제에게 주는 말씀을 목사님이 보냈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망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망할 사람. 이 말씀에 오면 그렇지,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좀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B 형제에게 주는 거고 이건 목사가 받아야 할 말을 왜 나한테 보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망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먹으면 하나님이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킹겜 성경도 들고 독립교회도 하고 빠르게 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마음을 딱딱하게 그렇게 먹고 내가 다 한다 그러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먼지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자양분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